VOA 세계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원장이 1일 오전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리셴룽 총리를 예방하고 여러 각료들을 만날 것이라고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에 이어서 말레이시아와 한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이번 순방은 타이완 방문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여러 차례 미국의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심각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쟁이 벌어지면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일 열린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이 주최하는 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는 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한에서 핵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없고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세계 공동체 모든 구성원을 위한 평등하고 불가분의 안보를 지지한다고 푸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핵전쟁 언급은 우크라이나 침공 5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앞서 나온 핵 관련 발언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이 개입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누구든지 우리를 방해하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결과를 접하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를 실은 수출선이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을 출발해 레바논으로 향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1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곡물을 실은 첫 수출선이 항구를 떠났다면서 우크라이나는 파트너들과 함께 세계의 기회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적은 터키와 유엔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흑해 수출을 재개하는 합의에 서명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합의는 흑해를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 우크라이나가 밀 등 곡물과 비료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터키 국방부는 성명에서 시에라리온 국적의 라조니호가 오데사항을 떠나 레바논으로 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가 반도체와 배터리, 에너지 부문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대사는 1일 산업 중심의 외교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앞서 지난달 26일 차세대 반도체를 위한 합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양국의 이 같은 협력은 중국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중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경제적으로 압박한다며 과거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 후 히토리 수출에 제한을 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일본의 외교 상무장관이 참석한 2+2 회의 후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나라를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적 압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5호 태풍에 이어 6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20km 부근에서 발생한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5호 태풍과 6호 태풍은 위력이 세지 않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일대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2일까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에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200mm까지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다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점검과 주민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심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관리가 이달 중 벌어지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와 관련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두 나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관리가 미한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군사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맞게 훈련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29일 우리는 항상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훈련과 연습 체제를 조정하고 있고 완전한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 발언을 한 상황에서 미한 실기동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military readiness on the peninsula is critical. We're always looking to tailor the training and exercise regime.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군사 준비 태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군사 준비 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실제 훈련과 도상 훈련, 가상 훈련 혹은 혼합된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합 훈련에 대해선 주한 미군이나 국방부에 문의할 사안이라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야외 실기동 연합 훈련은 2018년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대대급 이하 규모로만 진행됐고 여단급 이상 연합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 연습과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양국이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연합 상륙 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고 연합 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할 후반기 미한 연합훈련의 명칭을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연설하고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려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9일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개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관련 논의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2021년 11월 15일 열린 유럽연합 외무이사회의 결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 문제 이외에도 핵 군축과 비확산에 있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중요성과 조기 발효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아직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에게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고 핵실험 중단을 지킬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를 뉴욕을 방문해 NPT 평가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7차 핵실험을 강력히 경고할 예정입니다.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6일 국무부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이나 결론이 나오더라도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조약국들은 북한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도 규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nd call on it to cease all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 related activities and of course
셰인먼 대표는 또 북한이 NPT에 가입했다가 조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자 탈퇴를 결정했다며 이는 NPT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22일 VOA에 북한은 NPT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바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 논의는 북한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엔 군축실 대변인은 27일 VOA에 NPT 평가회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에 분과위원회 일정들이 진행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제2위원회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8월 1일 개막 첫날에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프랑스 대표부가 부대 행사,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의 대응도 공동 주최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과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미한 동맹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두 장관이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에 직면한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미한 연합군의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은 일본과 3자가 협력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고 공동 가치를 유지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고하게 하는 역내 협력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더 광범위한 영내의 평화와 안보의 근간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유능한 동맹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스틴 장관은 이어 우리는 몇 가지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그중 첫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a recent joint statement from both of our presidents noted, so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하지만 우리 동맹은 이러한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맞서 단호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미한 정상 공동성명에서도 명시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종섭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면서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 대응하면서 2020년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과 통합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지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안보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또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결정한 것이며 방어적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3불 유지를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사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이는 상호 신뢰 증진과 협력 신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지원이 중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와 과학산업에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안 이른바 칩스 법안을 찬성 243표 대 반대 18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27일 상원이 본회의에서 찬성 64표 대 반대 33표로 법안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하원도 가결한 겁니다. 법안은 미중기술패권 경쟁 속 미국이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과 연구개발 등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한국 기업들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미 정부의 이런 반도체 산업 지원이 중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조코트니 하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이런 투자가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새로운 반도체가 경쟁자와 나쁜 행위자를 지원하는 것을 막는다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이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제조의 특정 물질적 확장에 관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에 담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인 칩스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회사는 이런 계약을 위반할 수 있는 주요 거래에 대한 계획을 상무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한 관계가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 세계 경제와 외교 부문에서 보조를 맞추는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과의 밀착 행보를 보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식에도 주목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실행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9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과 수킴 랜드연구소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포고문에서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이어져온 군사동맹을 넘어선다는 의미인가요?
Well, I think so. And when you step back and look at the alliance in broad perspective, we've seen a tremendous...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맹관계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비교해 엄청난 변화를 보았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사실상 모든 것을 제공하던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에서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입니다. 또 동맹의 성격도 바꿉니다. 전적으로 일방통행적 관계였던 미국과 한국이 쌍방향 관계로 협력하는 상황으로 변한 것이죠. 국제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한 동맹이 서로를 돕는 쌍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Yeah, I just want to pick up on what Mr. Snyder said about it's no longer a one-direction alliance.
그렇습니다. 저는 동맹이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스나이더 국장님 발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지정학적 현실들, 이를테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치열해진 공급망 경쟁 등은 동맹이 더 이상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는 걸 불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주목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한국 SK그룹 회장 경영진과의 회동에서 경제적 요소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만남에선 미국에 무엇을 되돌려줄지가 강조됐는데요. 이건 미중 경쟁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기회들이 과거에는 중국으로 향했지만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 불안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감소, 전기 배터리 등 장기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었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경제적 사안에 더 관심을 쏟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재가동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인 동맹 발전과 어떻게 연계해서 보시겠습니까?
Well, in some ways, I think that the hardest area to show partnership on actually is the issue.
어떤 면에서 확장 억제는 파트너십을 보여주기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에서도 미국의 국제 비확산적 관점과 북한의 핵무기 획득에 따른 한국의 취약성 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됩니다. 이런 대화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간극은 어떤 식으로든 메워야 합니다. 한국이 매우 우려하는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한국에는 없는데 북한만 갖고 있는 역량 때문에 생기는 취약성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더 긴밀한 관계가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that's a complicated question. I think that it's very, and it's kind of complicated because it's been a slow...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이 느린 전개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매우 분명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압박당하는 것은 중국과 여전히 이런 모든 이해관계를 갖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설정한 의지에 더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분야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크게 엇박자를 낼 잠재적 위험성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3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중국이 다시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상당 부분 3불 약속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생산적 관계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겁니다.
김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do think that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even investing in U.S. plants.
한국 관점에서 보면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조차도 경제적 의미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적으로 천천히 돌아서는 데 대해 별로 거리낌이 없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과 관련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경제적 이니셔티브로 규정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건 중국의 보복, 상업적 자살 행위를 불러올 수 있는 훨씬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극적으로 빠져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그런 변화를 원하는 만큼이나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을 맹비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건 아닌가요?
Well, I understand why you're saying that, but I do think that one thing that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보기 시작한 한 가지는 북한의 새로운 노력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입니다. 미래 핵실험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재개될 미한 연합훈련과 연계하려는 노력이죠. 이것은 매우 흥미롭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훈련 축소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꽤 지난 일이죠. 그런 완화된 적분법을 계속 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역량이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군사훈련을 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죠. 따라서 저는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목격하고 있는 이번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So I do agree with the State Department in saying that this is really not any
예상한 바와 다를 게 없다는 국무부 논평에 동의합니다. 고무적인 건 미국의 대응입니다. 물론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좀 더 느긋한 속도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건 미국이 이 사안을 장기적 문제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동기나 시간표에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히 시간표는 김정은에게 달려있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발언이나 반응을 보는 게 놀랍진 않습니다. 현 시점에선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추가 도발에 대한 구실로 삼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I think that that seems to be where North Korea might go. A lot of it depends.
저는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실험을 정확히 언제 할지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3, 4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연합훈련이 구실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북한은 곤란한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요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과연 북한이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미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한 이후 혹은 그 즈음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So the thing is we've been trying to predict when North Korea is going to conduct a nuclear test.
지난 몇 달간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 것인지 예측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을 핵실험 정당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단지 우리가 예측하고 그래 맞았어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북한에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북한과 김정은이 재고하겠다고 말할 만큼 우리의 대응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김정은이 도발하고 우위를 선점하며 지렛대를 높이려는 욕망을 억누를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는데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Yeah, so the thing is, I wonder if Biden and she actually had the space to talk.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실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주제 중 하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측의 초점은 서로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은 대화해야 할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와 민주주의, 투명성 등이죠.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학 관계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근실 내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죠.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과 수킴 랜드연구소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적국에 판매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시 훌라한 하원 의원이 28일 적국에 대한 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 적국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의 단 베이컨 의원과 피터 메이저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가 중국에 수출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는데 북한과 러시아, 이란도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해당 국가가 소유하고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축유 수출이나 판매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과는 별도로 공화당의 롭 위트만 하원 의원도 지난 27일 적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막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석유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트만 의원의 법안도 역시 중국뿐 아니라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전략 비축유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법안에 명시된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게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 17일 테드 크루즈 의원 주도로 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전략 비축유가 중국, 북한 등 적국에 판매되는 것을 막는 적국에 대한 긴급 원유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급하는 비축유는 기업들이 경매를 통해 판매 계약을 수주합니다. 지난 3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회 내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전략 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최대 구직 전문 사회연결망 서비스가 북한 IT 인력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가짜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VOA가 해당 계정을 공유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이후 취해진 조치입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 구직 전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이 북한 IT 인력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프로필 계정을 최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차단된 계정은 요이치 하야시와 프랭클린 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두 개입니다. 두 계정은 모두 자신들을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거주지를 각각 일본 효고 히메지에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맥클린으로 표기했고 그럴듯한 경력도 이력 소개 부분에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 채용업체인 크립토 리크루트의 설립자인 닐 돈든 씨는 앞서 VOA에 이들 모두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위장 취업을 위해 만든 가짜 프로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never use WhatsApp or they never use their phone number. Their phone numbers never work.
돈든 씨는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프로필에서 사용하는 사진과 이름, 주소지, 관련 경력 등이 북한 IT 인력들이 대본처럼 사용하는 전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구인구직을 전담한 돈든 씨는 그동안 이 같은 가짜 링크드인 프로필을 활용해 구직을 시도하는 북한인과 직접 통화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는 돈든 씨에게서 건네받은 해당 프로필 계정 두 개를 링크드인 측에 공유하며 링크드인 가짜 계정을 이용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링크드인 대변인실은 허위 계정 생성은 링크드인 서비스 정책 위반이며 우리는 허위 계정을 탐지하고 삭제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요이치 하야시 프랭클린 이라는 이름으로 된 프로필 계정은 차단됐습니다. 링크드인은 이에 대한 VOA의 추가 문의에 VOA가 보낸 프로필들을 우리 팀이 차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VOA의 취재 이후 관련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정의 차단 사유가 북한 IT 인력의 가짜 계정 때문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위장 취업을 위해 신분 도용을 일삼는다는 지적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은 지난 5월 발표한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주의보에서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발전한 IT 업계의 고임금 정책과 직접 회사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아도 된 업무 관행 등을 이용해 신분을 숨긴 채 거액을 벌어들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서 노동당이 조직적으로 종교자유 침해를 주도하고 있다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의무교육, 사상 강요 등을 통해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9일 북한의 종교탄압 실태를 담은 새 보고서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 그리고 북한에서의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의 본질은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라는 사상을 강요하려는 조선노동당의 고도로 조직화된 노력에 의해 추동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유일한 집권정당으로 국가보다 우위에서 사회 전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를 금지하는 기조가 전파되는 것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라며 형법의 적용, 의무교육,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 신봉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을 내리는 법 집행관이든 교육기관의 교사이든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를 따르도록 하는 구조를 통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어떠한 종교적 믿음도 삼가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념인 주체사상과 성군사상을 계승하겠다며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제시한 노동당 지도 이념입니다. 보고서는 형벌적 제재를 통한 사상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 사법부 외에도 조선노동당 하위위원회들이 강제노동과 교화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 활동에 관련됐을 경우 인민보안부나 검찰이 개인을 기소하거나 선고를 내릴 수 있고 기독교와 연계된 경우 국가안전보위성이 개인을 비밀리에 기소하고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성이 모두 노동당의 지도를 받아 개인들을 기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 교육을 통해서도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주입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며 이러한 사상을 따르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나이에 맞게 사상 교육이 실시되며 학생의 사상 준수에 대한 평가는 연구 기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모든 일터에서도 개인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사상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노동당이 청년 동맹과 여성단체와 같은 대중단체들, 준군사조직들을 통해 개인에 대한 사상을 통제하고 종교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상을 강요하고 다른 종교나 신앙의 철회를 강요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바짝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자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전후 복구 사업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왜 이렇게 밀착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밀착은 올해 3월 2일 유엔총회 투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유엔에서는 특별총회가 열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이 표결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 141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중국과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등 5개국뿐이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연설에서 미국이 유럽의 안보 환경을 구조적으로 뒤흔들어 러시아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have systematically undermined security environment in Europe.
그로부터 두 달 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은 7월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괴뢰 정권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공화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한 세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닷새 뒤인 7월 18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과 돈바스 친러시아 공화국 간에 상당한 경제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공화국 간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돈바스의 파괴된 기관시설과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과제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북한과 돈바스 지역 공장들은 모두 옛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됐다며 북한 파트너들은 자체 공장 개보수를 위해 그곳에서 생산되는 부품이나 설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것은 모스크바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는 신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은 7월 20일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열린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는 배경을 두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조성된 신냉전 구도의 편승에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고 활로를 모색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러시아에는 2017년까지만 해도 3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복구 사업에 투입되면 외화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위반입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이 아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등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를 러시아가 묵인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켄거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But they can also hire North Korean workers, which is against sanctions regime.
이 밖에도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활용해 자신의 핵실험과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같은 신냉전 시대에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는 일종의 대항마 역할을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핵보유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 질서의 근간인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잠재적 핵국가인 한국, 일본, 타이완, 이란 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핵실험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실험이 지속이 되면 결국 이게 이란 핵 문제를 자극할 수 있고요. 이란 핵 문제는 사우디의 의지를 또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내에 핵보유 의지를 자극할 수도 있고 일본, 대만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여파는 중국, 러시아에 미치게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한국은 핵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추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공산당 20차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가을께 베이징에서 열릴 공산당 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실험은 북한이 가진 최대 도발 수단입니다.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도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할 것이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핵실험이 원하는 결과, 미국의 양보, 또 한국의 양보,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우려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국장은 평양과 모스크바의 밀착이 일종의 정략 결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지 서로에게 특별한 가치와 애정이 있어서 밀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러 밀착의 파급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비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신호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right now there is every indication, or I would say that there is a less of an indication that North Korea will do a nuclear.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상반기 19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이는 미국의 대북 군사 태세만 한층 강화시켰을 뿐입니다. 또 7차 핵실험을 하려 했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결속을 강화시킨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 남부, 황해도 일대로 예보된 강수량은 5에서 30mm, 평안북도와 함경 북부 일대로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 남포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기온은 31도, 양덕 아침 24도, 낮 최고기온 29도, 신의주 아침 25도, 낮에는 34도, 구성 아침 25도, 낮 최고 3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구름 많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30도, 개성 아침에 25도, 낮 최고기온 29도, 사리원 아침 25도, 낮에는 31도, 신계 아침에 24도, 낮 기온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24도, 낮에는 28도, 장전 아침 23도, 낮에는 29도, 평강 아침에 23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에 24도, 낮에는 30도, 장진 아침 19도, 낮 기온 27도, 해산 아침에 20도, 낮 기온 32도, 청진 아침에는 23도, 낮 최고기온 29도, 김책 아침 24도, 낮 최고기온 28도, 삼지연 아침 16도, 낮 최고기온 27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동해북부 먼바다는 1에서 3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는 유럽연합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 복원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을 이끈 로버트 말리 특사는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핵합의가 복원되지 못한 것은 이란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에 채택된 이란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핵활동을 자제하고 미국은 모든 핵 관련 제재를 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1년 전부터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 복귀를 위한 간접 협상을 벌였습니다. 2022년 3월에는 핵합의 복귀가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협상은 몇 달 동안 공전됐습니다. 로버트 말리 미국 특사는 이란이 도하에서 핵합의와 무관한 새로운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논의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아니라 이란과 이란 간의 논의라며 이란이 핵합의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결론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말리 특사는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확보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한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와 우방국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말리 특사는 아직 문제 해결에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복귀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란이 이 같은 경로를 선택하기를 희망하며 우리도 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일 오전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리셴융 총리를 예방하고 여러 강요들을 만날 것이라고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한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이번 순방은 타이완 방문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여러 차례 미국의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심각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일정에 타이완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 사무실은 펠로시 의장이 이번 순방 중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협력, 민주적 통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에서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과 무역, 코로나 사태,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과 민주통치 등 우리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어떻게 더 진전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쟁이 벌어지면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일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이 주최하는 10차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는 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한에서 핵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세계 공동체 모든 구성원을 위한 평등하고 불가분의 안보를 지지한다고 푸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핵전쟁 언급은 우크라이나 침공 5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앞서 나온 핵 관련 발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이 개입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누구든지 우리를 방해하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결과를 접하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며칠 뒤 푸틴 대통령은 자국의 핵부대에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를 실은 출선이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을 출발해 레바논으로 향했습니다. 올렉산드로 쿠브라쿠우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1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곡물을 실은 첫 수출선이 항구를 떠났다면서 우크라이나는 파트너들과 함께 세계의 기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적은 터키와 유엔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흑해 수출을 재개하는 합의에 서명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합의는 흑해를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 우크라이나가 밀든 곡물과 비료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터키 국방부는 성명에서 시에라리온 국적의 라조니호가 오데사항을 떠나 레바논으로 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가 반도체와 배터리, 에너지 부문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대사는 1일 산업 중심의 외교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앞서 지난달 26일 차세대 반도체를 위한 합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양국의 이 같은 협력은 중국이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중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경제적으로 압박한다며 과거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 후에 희토류 수출에 제한을 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일본의 외교 상무장관이 참석한 2+2 회의 후에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나라를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5호 태풍에 이어 6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20km 부근에서 발생한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5호 태풍과 6호 태풍은 위력이 세지 않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평안도와 황해도, 강원도 일대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2일까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에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200mm까지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다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